최근 신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탈북자가 남한에서 재입국한 뒤 주민들에게 방역 조치를 무조건 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상황이 위험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탈북자가 양성 반응을 보였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최대 비상체제를 선포하며 남한과 인접한 개성시를 봉쇄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모든 북한 주민이 바이러스 퇴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군 관계자는 오늘 재입국한 탈북자가 강화도에서 국경을 헤엄쳐 건넜을 것이라면서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이 이 섬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그동안 자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수천성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2020년 7월 27일 오전 10시 중국의 요구에 따라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폐쇄됐다면서 중국 당국이 정문으로 진입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총영사관의 성조기는 오전에 내려졌으며 전날에는 중국 당국의 버스와 트럭이 영사관 공간 내부를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자국의 지적 재산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남부 텍사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했으며 이후 연방 요원들이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주요 경합주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과 여론조선 기관 SSRS는 어제 지난 18일에서 24일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미시간, 애리조나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3개주 모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51대 46으로 앞섰습니다. 미시간은 바이든 52%, 트럼프 40%로 격차가 더 벌어졌고 애리조나도 49% 대 45%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미 언론들도 이들 3개 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경합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 미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538명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에 해당하는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자국 해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해 해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수중 드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보급되면 러시아 함대 특유의 이점과 전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지대함에 배치할 수 있는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음속의 5배 이상 속도가 가능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3자 군비 경쟁을 피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2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가 45만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플로리다가 뉴욕을 제치고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체 확진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서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 처음 보고된 후 중국 전역과 188개 국가와 지역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등 40여 개국이 북한의 올해 정제유 수입 상한선이 이미 초과됐다고 지적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미국 검찰은 북한 정찰 총국이 미국 달러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 세탁의 배후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예년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형태로 다음 달 시행키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에 관한 기획보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정전협정의 배경과 의미,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낮부터 함경도와 평안북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22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등 40여 개 나라들이 북한이 올해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지적하는 서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50여 척의 유조선이 160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으로 운송했다는 주장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43개 나라들이 올해 북한에 더 이상 정제유를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3개 나라들은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연간 상한선이 이미 초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약 160만 배럴에 이르며 56차례의 불법 유조선 운송 등을 통해 이 같은 양이 조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박들이 계속해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들에게 유류 등을 건네받는 선박 간 환적을 정기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북한이 정제유를 수입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43개 나라는 이번 서한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정제유 상한선을 초과한 사실을 공식 확인할 것과 북한에 대한 정제유 판매와 공급, 운송 등을 각 나라들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유엔 안보리 외교관은 24일 BOA에 43개 나라들이 이번 문제와 관련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비공개 서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만 미 행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익명을 전제로 BOA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 정확성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 나라들이 매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매월 공식 정제유 공급량을 안보리에 보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한선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은 북한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달한 정제유가 공식 보고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또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남포의 유류 항구에 정박하는 유조선 등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연간 상한선을 초과한 양의 정제유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고 추정해왔습니다. 앞서 BOA도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레인랩스의 자료를 분석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북한 남포의 유류부두 3곳과 해상 유류 하역시설 등의 최소 45척의 선박이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미국 등이 북한의 불법 정제유 조달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와 2018년에도 비슷한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검찰은 북한 정찰총국이 미국 달러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 세탁에 연루된 기업들을 관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위장회사를 이용한 북한 당국의 다층적 자금 세탁 수법도 공개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검찰은 23일 공개한 소장에서 북한 은행을 대신해 미국 달러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 세탁의 배후로 북한의 대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RGB를 지목했습니다. 연방검찰이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총 4개의 익명기업을 지목하고 이들이 불법으로 거래한 237만 달러에 대한 자산 몰수를 요청했는데 이 중 핵심 기업 2곳이 정찰총국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소장에 따르면 연방검찰이 회사 1, 2라고 구분한 2개 기업의 불법 금융행위에 관해 청구한 금액은 약 191만 달러로 전체 몰수 청구액의 80%가 넘습니다. 검찰은 회사 1, 2가 북한의 군부하에 있는 정찰총국 관리의 지시와 지도에 의해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첩보기관인 정찰총국은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이들이 불법 사이버 활동,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재래식 무기 거래 등 다양한 제재 위반 행위에 개입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23일 신뢰할 수 있는 기밀 정보원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찰총국이 자금 세탁에 관여한 정황을 자세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찰총국 관리가 자금 세탁과 연관 있는 청구서와 계약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회사 1,2에게 관련 대금 지불 요청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또 정찰총국 관리가 수백만 달러의 지불 대금을 추적하고 있었고 특히 대금 전달 대상자 중에는 중국의 주요 정유회사인 순이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검찰은 정찰총국 관리가 회사 1,2에게 사업 거래를 쉽게 할 조작된 기록을 만들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점도 밝히며 이런 관행은 흔히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 전신 송금을 위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는 은행들을 속이기 위해 행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소장에서는 전 세계에 설립된 위장회사를 이용한 북한 당국의 다층적 자금 세탁 수법도 공개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선 지불 대금 거래에서 미국 달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후 조선무역은행 등 미국 독자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들이 해외 은행 지점 대표들과 협력해 달러로 이뤄지는 대금을 처리하기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들 중에는 무역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위장회사 소유주 등 관계자들은 북한의 위장회사들이 미국 달러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소장에서 지목된 4개의 익명 기업은 제재 대상 북한 은행과 이들이 설립한 위장회사의 중간 매개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은행들이 위장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 4개의 기업을 이용했고 이들은 위장회사뿐 아니라 기존 미국 제재 대상 기관들의 대금을 지불하거나 역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자산 몰수 대상자로 지목된 회사 1은 북한 은행을 위해 2017년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11일간 12곳의 기관과 16차례의 금융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미화 182만 7천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이 불법 거래에는 조선무역은행에 태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선양, 쿠웨이트 등의 해외 사무소가 설립한 위장회사 혹은 관계자들이 개입했는데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금융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1은 미 제재 대상인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사와 거래를 했는데 벨머 매니지먼트사는 조선무역은행의 블라디보스토크 사무소가 세운 위장회사입니다. 미 연방검찰이 소장에서 회사 2가 회사 1의 위장회사라는 점을 명시한 점도 주목됩니다. 검찰은 회사 1의 마지막 대금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몰수당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후 회사 2가 싱가포르에서 설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2는 미국 제재를 회피해 설립된 또 다른 위장회사로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불법 거래한 금액이 미화 8만 8천 달러가 넘습니다. 소장에서 회사 3사로 지칭된 기업들은 양자간에 약 45만 6천 달러 이상의 불법 거래를 2017년 6월 한 차례 진행해 중간 매개자들 사이에서도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회사 4의 경우에는 미 제재 대상인 단둥 주청 금속회사의 대주주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335만 8천 달러 상당의 불법 자금을 주고받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닐 바티아 연구원은 24일 VOA에 제3국에 설립된 위장회사와 중간 매개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은 제재를 회피해 자금의 출처와 최종 목적지를 숨기려는 북한 정부의 행동 양태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제3국의 사법기관들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가능했으며 금융기관의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s actually a good sign that there was the sort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to track down those money.
바티아 연구원은 불법 자금을 추적하는 데 있어 국제적 공조가 있었다는 것은 좋은 조짐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 법무부는 23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수사국이 국제 공조를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브이뉴스 지다혐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오늘 27일로 체결 67주년을 맞았습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 협정으로 전쟁은 일단 멈췄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는 수십 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VOA는 67주년을 맞은 정전협정을 돌아보는 두 차례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정전협정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1953년 7월 27일 2년 넘게 이어진 지루한 협상 끝에 마침내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 중장과 남일 북한 조선인민군 대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사흘 뒤 마크 클라크 유엔 군사령관은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면서 한국전쟁 정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We have stopped the shooting. That means much to the fighting men and their families. And it will allow some of the grievous wounds of Korea to heal.
클라크 사령관은 정전협정이 전투 중인 병사들과 가족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한국의 참혹한 폐허가 치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정문에는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을 완전히 정지할 것이 명시됐습니다. 한반도 분단 상태를 양측이 빠른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개월 안에 양측 고위급 정치 지도자들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가질 것을 권고한 정전협정 60조를 언급했습니다.
Paragraph 60 of the armistice recognizes the political leaders must come together to solve political problem of the unnatural division of the peninsula.
하지만 양측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당시 한반도에는 평화회담을 통해 정전체제가 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예측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n expectation or hope or an anticipation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would be followed by steps towards a permanent peace, including a peace conference.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정전체제가 계속된 것은 한반도에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19년 만인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남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통일에 관한 원칙에 합의하고 남북 대화를 시작했지만 1년 만인 1973년 8월에 중단됐습니다. 1991년에는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한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됐고 2000년에는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역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지를 담은 6.15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의 각종 대화와 접촉이 늘었고 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활성화됐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한 14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냉전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
하지만 2008년 취임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고 이후 14선언 이행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또 정전협정 체결 이후 잇단 무력도발 등으로 협정의 취지를 퇴색시켰습니다. 1968년 북한 민족보호위성 정찰국 소속 무장유격대 31명이 한국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실패한 김신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이 밖에 2차 한국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DMZ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지금까지 43만 건이 넘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아예 정전협정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1차 북핵위기 직후인 1994년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 대표단을 철수시킨 겁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에는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속적으로 미국이 진정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낼 의도가 있다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미 터프트 대학 교수는 북한이 1972년부터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을 주장했지만 북한이 순수하게 평화를 모색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more so that North Korea seeks to change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its favor after the peace agreement. The raison d'être of U.S. troops in South Korea will have to come under question.
북한이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국제 환경을 바꾸고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1997년부터 2년 동안 미국과 남북한, 중국이 참가한 가운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자회담이 6차례 열리기도 했지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이 배제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일부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이루면서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17일 남북을 가른 판문점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백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문점 회담은 전임자인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이후 남북한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회담 두 달 뒤인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Most importantly, I want to thank Chairman Kim for taking the first bold step toward a bright new future for his people. Our unprecedented meeting, the first between an American president and a leader of North Kore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밝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딘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남북한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 내 양측 감시초소 GP 일부가 철수하고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의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훈련이 중지되는 등 평화를 향한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또 판문점에서 미국과 남북한 새 정상 간 만남도 이뤄지면서 일부에서는 남북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2018년의 동계올림픽 그리고 남북, 미북 정상 간 만남들은 희망이자 기대였다고 말했습니다.
That all of that might finally open up serious prospects for a dialogue leading to denuclearization. That was the hope.
하지만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당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략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평화협정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t do that because you need to... One, the U.S. has to come to, and North Korea need to come to some sort of an agreement on what denuclearization is.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초대형 방사포, 신형 전술 유도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이어갔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한국군 GP를 향해 총격을 가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또다시 위반했고, 이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위협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남북한과 미북 간의 적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really a tragedy that here we are so many years later. The war is still not officially over.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올해로 6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공식적으로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에서는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장의 정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기획보도, 내일은 두 번째 순서로 평화체제에 대한 미북 간 입장 차이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4년째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캠프에 참여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해 발굴 현장에서 전사자들의 희생을 돌아보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자유와 평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7.27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캠프 참가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아버지와 서해에서 헤엄쳐 한국으로 망명한 뒤 서울의 명지대학교에 다니는 한설송 씨는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캠프에 3년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유해발굴을 하면서 내 정체성을 더 확립을 했고 죽는 것보다 더 싫어서 탈출한 것과 그리고 탈출해서 와서 여기 정착한 것 두 것이 접경에 있는 곳에 가서 유해발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평화도 참 힘들었을 것이다.
자신은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왔고 70여 년 전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청년들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탈출해서 찾아온 자유죠. 찾아온 자유와 글쎄 비교할까요? 우리 그분들이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지켜낸 자유가 어쩌면 그만한 무게보다 더 값진 그런 자유가 이것에 생기게 됐다, 유지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Beyond the Boundary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소통 캠프, 유해 발굴 캠프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비무장지대에서 가까운 강원도 인제군 고성지에서 열렸습니다. 탈북 대학생과 남한 출신 대학생 40명이 참가해 해마다 한두 차례 사흘 일정으로 캠프를 열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일정을 이틀로 줄이고 인원도 1, 2차 각각 2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단체 이영석 사무국장은 젊은이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유해 발굴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캠프를 4년째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전쟁의 위험이다, 평화의 소중함이다 이런 것을 그냥 책으로 배우기보다는 현장, 역사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전쟁이 비극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유해 현장을 가면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갖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가했던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것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올해는 짧은 일정 때문에 취소됐지만 학생들은 유해 발굴 작업 전에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의 지원 속에 직접 전투복을 입고 가상 전투에 참여하며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이후 깊은 산 속에 있는 유해 발굴 현장으로 이동해 한국군 유해 발굴 감식단 소속 장병들과 직접 삽과 장비를 들고 작업에 참여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캠프에 참가한 연세대학교 김현수 씨는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산속, 첩첩산 중 속을 그렇게 막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해진 등산길만 가봤지. 그래서 그렇게 길을 따라 걷고 막 계속 걷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은 돌아가신 분의 유해도 보고 그 탄알도 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 상황에서 얼마나 긴장됐고 또 두려웠을지 또 나이 또래도 우리 나이 또래였을 텐데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현장감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설송 씨는 현장 주변에 총과 포탄 파편이 너무 많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금속이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총포탄 파편들이 금속이다 나니까 원산에 파편들이 널려 있어서 금속 탐지기로는 제대로 된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날이 얼마나 총포탄이 비어도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유해가 발굴 중에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삽 등으로 흙을 조금씩 긁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수 씨는 이를 매우 엄중하면서도 아름다운 체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잔해가 있고 역사의 그런 흔적들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다시 찾고 그리고 조국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몸을 바치신 분들을 우리가 후손이 돼서 또 찾으려고 한다는 게 일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허리를 들고선 열심히 막 삽질하고 있는 다른 분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전쟁 중 전사한 한국군은 1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13만여 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군사정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 사망자는 52만여 명으로 한국군보다 훨씬 많지만 한설송 씨 등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을 때 북한군 유해 발굴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는 미국과 한국 당국의 노력에 또 다른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유해 현장에서는 그 국군 유해만 발굴되는 게 아니고 미군 유해부터 시작해서 그 연합국 그 군인들의 유해도 발굴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사진도 봤고요.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사랑하고 하는 전 세계적인 국경을 떠나서 자유를 사랑하는 온 인류의 그 마음이 다 합쳐져서 자유를 사수했던 그 현장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는 북한에 5,300여 구, 한국에 930여 구가 있고 미국은 지난 1996년에서 2005년까지 북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하다 미북 관계 악화로 중단했고 한국은 전문 분석 요원들을 파견해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석 국장은 유해 발굴 캠프 참석 전후에 학생들의 생각과 자세가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친구들은 뭐 6.25 전쟁, 뭐 북한과 남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영화상으로 봤던 것들을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 산을 올라가면서 애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왜 여기를 총을 두고 뛰어왔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들기도 한데 왜 이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뛰어오느냐. 근데 그렇게 막연하고 약간 툴툴 거리다가도 정말 말이나 영화나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없는 유해 발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장감. 그것을 또 본인들이 느끼고 나면 거기서 떠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숙연함 속에서 역사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 생각 없이 누렸던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란 데 대한 고마움을 스스로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로 캠프 뒤 학생들이 나눈 대화록과 후기를 보면 진지함과 감사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전사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날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줬음을 깊이 깨달았다. 직접 현장에서 6.25 전쟁 전사자분들의 유해와 유품을 보며 무섭고 긴박한 상황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피 흘려 싸우신 영웅분들의 모습이 떠올라 숙연한 마음과 함께 존경심과 감사함이 들었다. 평화는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지켜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평화의 소중함이 익숙함이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 고마움을 잃어가지 않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현수 씨는 이런 전쟁의 현장을 탈북 대학생들과 함께해서 감회가 더 새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쟁 당시에는 적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이랑 같이 그 현장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시 평화의 의미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보는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딱히 되게 큰 차이를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탈북 대학생이다 이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냥 이 사람을 알아가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 우린 여기 모여서 또 즐거운 담소도 나누고 의미 있는 활동도 하고 있지 한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유해 앞에 국화꽃을 하나씩 놓으면서 전몰 장병에게 70여 년이 지나서야 빛을 보게 해드린 데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밀려와 많이 울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뜻깊은 유해 발굴 캠프에 더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분들 그리고 북한 학생들, 남한 학생들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는 게 그 어떤 해외 봉사보다도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삶에 이렇게 치우쳐서 바쁜 사람들이라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현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 3만 6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사실 등을 강조하며 미국인들이 적절한 기념식과 행사를 통해 이날을 엄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 정전협정이 맺어진 7월 27일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67년 전 오늘 한반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3년 넘게 이어진 잔혹한 전투 끝에 비무장 지대를 따라 총성이 멈췄다며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운 평범한 미국인들의 흔치 않은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잠시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지적한 뒤 한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았을 때 200만 미국인들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 우리 조국의 군복을 입고 나라의 부름에 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군 참전용사들은 경기도 연천 일대인 폭차필과 단장의 능선, 지평리, 부산, 장진호를 비롯해 좌표나 언덕의 고도만으로 알려진 곳에서 그들의 결의를 시험받고 평가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또 이들 개개인은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에서 온 수만 명의 연합군 병력과 함께 피를 흘렸고 죽었으며 실종되고 끔찍한 포로 생활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더위와 뼈에 사무치는 추위, 계곡과 험준한 산등성이를 묻어버리는 깊은 눈과 같은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완강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러한 희생을 치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문구를 인용한 뒤 한국전에서 미군 3만 6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0만 3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8천 명에 가까운 실종자를 냈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전쟁 여파로 한때 소멸됐던 나라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경제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군은 계속해서 한국군과 함께 계속 자랑스럽게 복무하고 있으며 전쟁과 공통의 자유에 대한 사랑, 우정의 깊은 유대로 맺어진 이 같은 철통 같은 동맹은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하면서 모든 미국인들이 적절한 기념식과 행사를 통해 이날을 엄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훌륭한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해왔습니다. 지난해 포고문에서 현직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은 사실을 강조하고 2018년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포고문에선 별도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예년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형태로 다음 달 시행키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을 겸한 훈련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미국과 한국이 조율을 거듭해온 미한 하반기 연합훈련이 다음 달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의 정통한 소식통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군 당국이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할 한국 측 예비역 장성들에게 다음 달 중순쯤으로 잡힌 훈련 일정과 관련한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훈련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FOC, 즉 완전 운용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한 연합 검증 평가는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평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미한은 현재 지난해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소식통은 또 훈련 규모는 미군 측 증원 병력을 최소화 또는 불참시키고 FOC 검증을 위해 필요한 수백 명의 미군 측 지휘 통제 요원들도 훈련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도 26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한 두 나라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난 21일 전화회담에 이어 이루어진 후속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중순 예년보다 규모를 대폭 조정해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FOC 검증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되 미군 측이 희망해온 연합 방위태세 분야도 내실 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미한 두 당국이 신종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훈련의 시기와 규모를 놓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 한은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과 관련해 한국군이 전자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 전개와 그 전력을 신속히 전투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지 등의 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의 전 세계적 확산 탓에 상반기 연합훈련을 취소한 데 이어 연합지휘소 방식으로 치러지는 하반기 훈련 여부와 규모 등을 놓고 협의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완료하려는 한국 측은 규모를 줄이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FOC 검증 차원의 훈련을 하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규모를 줄인 FOC 검증 훈련은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OC 검증을 위해선 미국 본토 현역과 예비군, 주일 미군이 한국에 와야 되는데 이번 훈련에서 이들이 대폭 빠질 경우 제대로 된 검증 훈련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이딴 훈련 차질도 걱정이지만 전자권 전환 차원에서도 한국 측의 미한 연합군 운용 능력이 제대로 검증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 임기 때까지 이걸 완성하겠다는 입장이고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뭐 대북 정책, 남북관계의 어떤 대탕트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상당히 축소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동맹 차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북한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그동안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담화에서 협상의 기본틀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돼 미북 협상 재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대북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한 연합훈련이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의 영향력 약화를 노리고 전자권 전환에 찬성해왔기 때문에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선 다른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도 셈법이 복잡한 게 전자권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는 한국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연합훈련을 대규모 특히 전시 증원군이 들어오는 형태로 하면 북한은 반발하죠. 한미가 협의하고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최대한 로우키로 하고 훈련 자체를 공식화하지 않은 그런 훈련이면 북한이 물론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심각한 문제 제기를 안 하겠죠.
일각에선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전자권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산 무인 무기 체계 수출을 제한해온 다자 합의 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체적인 완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중국 등의 불공정한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실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인 비행 체계 수출 기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사일 기술 통제체계 MTCR은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무기 확산을 둔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무인체계 UAS 분야만큼은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체계 MTCR은 미국, 러시아, 한국 등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로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중량 500kg 이상 되는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의 수출과 기술 이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엄격히 통제되는 항목 1품목에는 고체 액체 로켓 엔진, 탄두 안전장치, 신관 외에도 무인 비행체계도 포함됩니다. 무인 비행체계가 미사일로 개조되거나 핵투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지난해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미국산 최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경우에도 러시아가 항목 1을 근거로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무인기에 대한 이 같은 엄격한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며 MTCR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들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국의 산업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억지력을 방해하며 동맹과 파트너가 유사기술을 얻도록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항목 1에 해당하는 무인 비행체계 중 시간당 최대 항속 800km 이하의 선별된 기체는 항목 2로 간주하도록 결정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24일 무인기술체계가 항목 1에 해당하는 점은 당초 핵 운반 위협을 방지하고자 했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MTCR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Don't in fact present the kind of nuclear weapon delivery threat that the MTCR was established in order to help forestall.
포드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여전히 미사일과 로켓, 고성능 순항미사일 등의 무기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지지하지만 무인 비행체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MTCR의 엄격한 잣대 때문에 커져가는 미국산 무인기 시장에서 회원국의 참여가 오랫동안 차단되는 동안 중국 등의 비회원국들은 판매의 자유를 만끽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Since non-MTCR partners remain free to sell whatever they wish under the regime precisely because they're not MTCR partners.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2018년 3월 비행속도를 기준으로 위협이 낮은 무인 비행체계는 항목 1에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했지만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MTCR 운용상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계속해서 MTCR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더 이상 만장일치 원칙에 구속돼 미국의 이익이 영원히 인질로 잡히는 일은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not willing to let U.S. interests be forever held hostage by consensus decision-making.
포드 차관보는 그동안 MTCR은 항목 1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거부하는 정책을 취해왔다며 미국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이 같은 제안을 극복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클라크 쿠퍼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전화 기자회견에서 이번 무인기 수출 조치 변화가 대량 살상 무기 운반 체계 관련 조치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MTCR의 헌신적인 회원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의 고성능 미사일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특히 대량 살상 무기 운반 체계의 확산과 사용 방지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며 재확산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취소하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다음 달로 예정된 공화당 전당대회 취소 소식을 전격 발표하며 미국인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The timing for this event is not right. Just not right with what's happened recently, the flare-up in Florida. I have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플로리다에서 최근 일어난 일을 보며 지금은 큰 행사를 하기에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초 공화당은 다음 달 24일에서 27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최근 심상치 않자 전당대회 강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24일 하루에만 12,000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누적 확진자도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시라큐스 대학 정치학과의 그랜트 리허 교수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화당의 플로리다주 전당대회 취소는 코로나 확산세의 현실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decision was inevitable and I think it was an instance of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really catching up and getting ahead of the president.
리허 교수는 대규모 전당대회에 대한 부정적 현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으로 득보다 실이 컸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현재 코로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리허 교수는 말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코로나 여파로 전당대회 시기를 7월에서 8월로 연기한 데 이어 온라인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일찌감치 방침을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부터 코로나 관련 브리핑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또 마스크 착용 모습을 전날 트위터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When you are not able to socially distance, wear a mask, get a mask. Whether you like the mask or not. They have an impact, they'll have an effect, and we need everything we can get.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의치 않을 땐 마스크를 쓰길 바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국면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시스템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센터의 코로나 온라인 상황판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40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4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확진자가 300만 명대에서 400만 명대로 늘어나는데 불과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최근 재확산 추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텍사스나 대선 승부처인 플로리다주 등의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퀴니피엑 대학이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3%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낮부터 함경도와 평안북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0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 내지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최저기온이 21도, 최고기온은 30도입니다. 신의주도 흐리고 최저 22도, 최고 29도. 강계 역시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9도. 해주 흐리고 최저 21도, 최고 28도. 함흥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6도. 장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최저 15도, 최고 22도. 해산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9도. 청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최저 19도, 최고 23도. 선봉, 흐리고 최저 19도, 최고 22도. 원산은 흐리고 최저 21도, 최고 2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의심되는 탈북자가 남한에서 재입국한 뒤 주민들에게 방역 조치를 무조건 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상황이 위험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탈북자가 양성 반응을 보였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최대 비상체제를 선포하며 남한과 인접한 개성시를 봉쇄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지난 19일 탈북자가 도주해 개성에 불법 재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모든 북한 주민이 바이러스 퇴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군 관계자는 오늘 재입국한 탈북자가 강화도에서 국경을 헤엄쳐 건넜을 것이라면서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이 이 섬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그동안 자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스촨성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2020년 7월 27일 오전 10시 중국의 요구에 따라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폐쇄됐다면서 중국 당국이 정문으로 진입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총영사관의 성조기는 오전에 내려졌으며 전날에는 버스와 트럭이 영사관 공간 내부를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자국의 지적재산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남부 텍사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했으며 이후 연방 요원들이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양국의 자국 주재 영사관 폐쇄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주요 경합주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는 어제 지난 18일에서 24일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미시간, 애리조나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3개 주 모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51대 46으로 앞섰습니다.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이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미시간은 바이든 52, 트럼프 40%로 격차가 더 벌어졌고 애리조나도 49대 45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미 언론들도 이들 3개 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경합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538명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에 해당하는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자국 해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해 해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수중 드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보급되면 러시아 함대 특유의 이점과 전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지대함에 배치할 수 있는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 음속의 5배 이상 속도가 가능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3자 군비 경쟁을 피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가 서명한 신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 스타트는 내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2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가 45만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플로리다와 뉴욕,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전체 사망자는 1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열흘 넘게 6만 명을 웃도는 등 감염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특히 서부와 남부 지역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체 확진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626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